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탯줄이 아기의 목을 아주 단단히 감고 있었죠. 현장에는 그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공식적으로 현대의학훈련을 받은 전문 조산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생체 신호를 꼼꼼히 확인한 후 비통하게도 사산을 선언합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죽은 아이를 묻을 작은 관을 짜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순간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했던 그 아기가 다시 숨을 쉬며 살아납니다.
정말 극적이고 믿기 힘든 장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콩고에서 실제로 기록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고, 그 살아난 아기는 훗날 천배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밀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현대적이고 논리적인 뇌가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은 수백만 명의 생생한 초자연적 목격담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방대한 연구 내용, 특히 그 고대 문헌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과 그것이 신념의 확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록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네, 고대의 기록뿐만 아니라 현대의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보고되는 치유, 부활, 심지어 자연을 통제하는 놀라운 기적 목격담들을 살펴볼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난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만 믿어 라고 자부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룰 압도적인 숫자와 철학적 논쟁들이 여러분의 견고한 세계관에 꽤 신선하고 묵직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죠.
아, 맞아요.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이 연구에 담긴 경이로운 현상들과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 그리고 철학적 맹점들을 가장 객관적이고 흥미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이 압도적인 현대의 목격담들부터 짚어보죠.
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그냥 누가 그렇하더라 하는 식의 흐릿한 도시전설이 아닙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경우가 아주 많죠. 카메룬에서 있었던 6살 소녀 올리브의 이야기를 볼까요? 이 아이는 단순히 심하게 아팠다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몰라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까지 구했지만 결과는 완벽한 사망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망 판정을 받은 아이를 저녁 6시쯤 안드레라는 목사에게 데려가 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연구자가 5년 뒤에 그 사건을 추적했을 때도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죠.
방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콩고의 밀그레이스 사례도 그렇잖아요. WHO 훈련을 받은 조산사가 사산을 확인했다는 건 일반인의 착각의 확률을 확 낮춰주니까요. 그리고 연구자인 키너 박사의 가족이 직접 겪은 일도 기록되어 있죠.
네. 장모님인 앙투아네트가 2살 배기 딸 테레즈가 맹독성 뱀에 물려 아예 숨을 쉬지 않자 아이를 등에 업고 이웃 마을의 전도사인 코코 모이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이가 치유되었고 산소 공급이 끊겼던 시간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레즈는 뇌 손상 하나 없이 성장해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와, 석사학위까지요. 대단하네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가 이런 극적인 기적들을 결코 현대 의료 시스템의 대체제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기적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징표일 뿐 여전히 병원과 첨단 의학기술, 공중보건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연구에는 한 캐나다 간호사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녀는 출산 중 위기에 처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의학적 기술을 총동원했고 동시에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둘 다 살았죠. 기적과 의학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하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태클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달아 듣다 보면 아무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약간 의심의 필터가 작동하기 마련이거든요. 솔직히 우연의 일치 아닐까? 아니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서 오진이 났거나 과장된 소문 아닐까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게 현대 의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극단적인 플라시보 효과나 집단 최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간의 심리적 믿음이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당연한 의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힘은 실로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는 인간의 심리나 플라시보 효과로는 절대 무슨 수를 써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범주의 기적들을 제시하며 그 의심을 반박합니다. 바로 날씨나 자연현상을 통제한 목격담들입니다.
아하, 자연은 심리적 기대감에 반응할 리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의 우물들이 완전히 말라붙어 진흙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직후 말라붙었던 우물에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위안으로 우물물이 솟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와, 저는 중국의 사례를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치만이라는 인물의 일행이 중국의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이죠. 그 마을 이교도 축제일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 말로는 그 축제일에 무려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대요.
200년이요? 놀라운 기록이죠.
네. 그런데 기도를 한 바로 그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축제를 위해 세워둔 우상 조각상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일화도 기가 막혀요. 한 목사가 지붕 없는 집을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 오면 다 망칠 거라고 조롱했거든요. 화가 난 목사가 지붕 다 덮을 때까지 절대 비 안 온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일 동안 주변 지역 전체에는 비가 쏟아졌는데 딱 그 목사가 집을 짓는 그 마을에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고 합니다.
자, 심미적 요인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현상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대체 왜? 왜 현대의 지성인들, 특히 서구 사회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 장소, 목격자가 존재하는 사례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즉각적으로 무시하고 배척해버리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 탐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기적을 부정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인용되는 인물이 바로 이 데이비드 흄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사람 논리가 대단히 과학적이고 치밀할 줄 알았거든요.
겉보기에는 아주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흄의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자연 법칙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상 결코 위배될 수 없다. 고로 기적이라는 것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아니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완전 순환 논리잖아요. 제가 흄의 논리를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나는 평생 하얀색 백조만 봤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라는 게 자연 법칙이야. 저기 누군가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 블랙스원을 봤다고 증거사진을 가져왔는데 저건 볼 필요도 없어. 왜? 내 경험상 백조는 무조건 하얀이니까. 저 사진은 내 경험이라는 법칙에 어긋나? 고로 저건 환각이거나 조작이야. 결국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건 무조건 가짜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흄은 자신이 살던 18세기 유럽이라는 아주 좁은 경험의 세계를 인류의 보편적 법칙으로 절대화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전제를 지키기 위해 반대되는 모든 증거는 그의 얼마나 탄탄하던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깎아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철학의 거장이라는 이 데이비드 흄이 자신의 알량한 순환 논리를 지키려고 실제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즈 파스칼의 조카 사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설학자 맞고요. 그 조카가 눈에 아주 심각한 악성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면류관의 가시라는 성유물과 접촉한 후에 그 끔찍한 눈병이 즉각적으로 완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건 당시 꽤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게 그냥 시골 마을 소문이었냐? 아닙니다. 무려 프랑스 왕실 주치의가 직접 파견돼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어요. 의학적 증거랑 권위 있는 목격자가 완벽하게 갖춰진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철학자 흄은 이 증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예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한 것도 논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얀센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흉은 카톨릭 내의 특정 신학 조류인 얀센파를 개인적으로 몹시 혐오했거든요.
와, 이건 진짜 현대사회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잡지 편집장이 자기 책상 위에 전 세계에서 날아온 완벽하게 증명된 논문들이 수북에 쌓여 있는데 이건 내 기존 이론에 안 맞네. 게다가 이 논문 쓴 대학 교수들 평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놈들이잖아? 이런 건 애초에 과학이 아니야. 하면서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어버리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태도죠. 게다가 이 철학적 회의주의의 이면을 파고들면 다분히 인종차별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오만함이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흉은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지하고 야만적인 국가들이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어요. 심지어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고 당시 라틴어와 영어로 훌륭한 시를 썼던 자메이카인 프란시스 윌리엄스의 성취를 두고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그 대목 읽으면서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우는 철학자의 세계관이 철저한 편견 위에 서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불행히도 이런 온난한 태도는 현대 신학에까지 이어집니다.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선언했죠. 전구와 전신기를 발명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현대인은 기적이나 영적 세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전기 스위치를 켤 줄 아는 지성인이라면 초자연적인 건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화상회의하고 최첨단 전력망 쓰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겪고 믿고 있거든요. 불트만의 그 한마디는 비서구권에 사는 수억 명의 경험을 그냥 무지몽매한 짓으로 지워버리는 아주 오만한 태도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반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낡은 편견을 걷어내고 이제 실제 데이터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목격담들을 개인의 일시적인 착각이나 집단 체면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데이터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2006년에 퓨 포럼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퓨 포럼은 세계적으로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 중 하나잖아요. 그들이 단 10개국에서만 조사를 했는데 무려 약 2억 명에 달하는 오순절 및 은사주의 기독교인들이 신유,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했어요. 10개국에서만 2억 명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도 있죠. 기적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비은사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려 39%가 초자연적 치유를 목격했다고 동의했습니다. 특정 종파에 세뇌된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게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현대덕이라는 미국 전체 인구조사에서도 무려 34%가 초자연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길 가는 미국인 3명 중 1명이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어떻고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지하 가정구의 성장의 50에서 90%가 사람들이 직접 신유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통계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통계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끝까지 견지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 수억 명의 증언 중 100%가 진짜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진도 있고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착각한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그 수억 건 중 단 1%, 아니 0.1%만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초자연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 데이비드 흉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흉의 대전제는 수억 명의 반대 증거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 경험은 기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에 대한 경험으로 넘쳐나죠. 이 통계적 반증은 철학적으로 매우 묵직한 카운터펀치입니다.
확실히 제 의심을 꽤 많이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다른 차원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진짜 일어난다면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신이 병원을 차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인도 첸나이 연구랑 이스라엘 목사님 일화를 읽으면서 완전 깨가름을 얻었어요.
첸나이 지역, 비기독교인 중 10%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고 응답한 그 연구 말씀이시군요. 그 현상의 이유를 가장 명쾌하게 짚어낸 게 바로 그 이스라엘 목사님의 일화죠.
네, 그 목사님이 인도에서 무려 600명의 힌두교도를 개종시켰대요. 엄청난 기적과 치유가 매일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키나 박사가 심한 두통이 있어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저명한 신학자가 기도를 받았으니 당장 나아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안 나왔어요. 계속 아팠죠. 그때 목사님이 툭 던진 한마디가 예술입니다. 이상하네요. 인도에서는 다 낫는데 여기선 안 되네요. 아, 이유를 알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기적의 본질을 의료 혜택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기존의 세계관을 깨부수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사도행전으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대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적과 전도의 패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을 기획한 치밀한 혁명 매뉴얼이자 오리지널 청사진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메시지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고도의 문학적 병렬 구조로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던 과정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삶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구조적 대칭성이 진짜 소름돋았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등장하니까 길에 환자를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다립니다. 바울로 넘어가면 바울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났고요. 마치 본사의 능력이 각 지역 프랜차이즈 지점장들에게 완벽하게 전수되는 걸 증명하는 느낌이었어요.
프랜차이즈 비유가 절묘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표적만으로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된 건 절대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는 스파크였을 뿐 진짜 엔진은 따로 있었죠. 로버트 콜먼의 모델을 통해 사도행전의 곱셈 전도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와, 그 수학적 계산? 저 진짜 여기서 턱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보통 전도를 덧셈으로 생각하잖아요. 뛰어난 리더 한 명이 100명을 데려오는 방식이요. 처음엔 빨라 보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리더들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선택했습니다. 수백 명을 만나는 대신 단 두 명만 철저하게 양육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답답하죠? 1년이 지나도 고작 3명이니까요. 하지만 이 기하급수적 마법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3명이 각각 2명씩 양육하면 9명, 그 다음에는 27명, 이 사이클이 끊어짐없이 15년 계속되면 무려 1,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1,100만 명도 미쳤는데 2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60억 명에 도달합니다. 지금 지구 전체 인구 두 배가 단 22년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현대의 스타트업 모델이잖아요. 기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서 알고리즘 터뜨리는 바이럴 마케팅이고요. 근데 사도행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트래픽을 유지하는 유저 리텐션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들어온 유저 한 명 한 명을 프로그래머로 훈련시켜서 스스로 시스템을 복지하게 만드는 완벽한 곱셈 인프라를 구축한 거죠.
완벽하게 현대화된 해석이네요. 그리고 그 바이럴과 시스템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작동하게 만든 결정적 윤활유가 바로 상황화 전략입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똑같은 대본을 앵무새처럼 읽지 않고 철저히 청중을 분석했습니다.
눈높이 소통의 끝판왕이죠.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그들이 존중하는 성경을 인용해서 설득하고요. 이방인 농부들한테는 성경 이야기는 쏙 빼고 비, 계절 같은 일상 언어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철학자들이 모인 아레오파고스에서는 동네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하며 철학적 논쟁을 펼쳐요.
본질적인 메시지는 타협하지 않되 그걸 담는 패키지는 철저하게 청중의 문화적 건축물에 맞게 변형한 겁니다. 강력한 초자연적 스파크, 기하급수적 곱셈 시스템, 문화적 맥락을 찌르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폭발적인 역사를 만든 것이죠.
세상에, 오늘 우리 정말 숨가쁘게 엄청난 여정을 달려왔네요. 아프리카 작은 진료소의 부활 목격담에서 출발해서 데이비드 휴미 만든 편견 가득한 철학적 우물을 들여다보고 수억 명의 통계 데이터를 서핑한 끝에 사도행전 속 바이럴 증식 방정식까지 싹 다 파헤쳐보았습니다.
이 방대한 탐구가 남기는 교훈은 꽤 분명합니다. 기적을 무조건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만든 틀, 그게 자연 법칙이든 상식이든 그 프레임이 자칫 우리의 가능성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데이비드 휴은 이성의 우물에 너무 갇혀버린 나머지 완벽한 기적의 증거마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자신이 눈먼 성태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일상, 커리어, 인간관계 속에서 단지 내 기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기회나 진실을 무의식 중에 불가능한 것으로 필터링해서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머리라는 필터가 정상이라 믿지만 사실은 세상에 더 크고 신비로운 빛을 가리는 두꺼운 가림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네요. 우리 내면의 낡은 필터를 걷어내고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기회들을 향해 마음을 조금 더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혀줄 깊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